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기업들이 달러와 파운드화 거래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계획은 규모 면에서 1945년 이후 유럽 내 최대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감행될 시 러시아에 부과할 제재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기업들의 파운드와 달러화를 이용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조처는 러시아에 매우 강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존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을 수도로 한 영국은 러시아 기업들이 런던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봉쇄할 것이라고 이미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만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고 19일 촉구했습니다.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헨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오직 외교적 경로만 계속 따를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19일 자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군사적 분쟁이 어느 때든 가능하다라면서 독일 국민들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제한된다라면서 제시간에 떠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외교부도 이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루간스크, 도네츠크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지체 없이 떠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체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략 핵군이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외에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상황실에서 훈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전략 핵군의 연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15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중국 신장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독일 민헨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중국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사는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프 대표는 그간 인권유린 문제가 제기된 중국 신장 지역 방문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과 여타 소수 종족의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를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몇몇 나라와 함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저를 발사해 승종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호주 국방부가 19일 비난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7일 PA 초계기가 호주 북부 수역에서 비행 중에 기체에 누군가 레이저를 쏘는 것을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레이저 발사는 안전에 큰 위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전문적이며 불완전한 군사적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라며 이런 행위가 호주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북한 관계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을 끝으로 2년 이상 장기 교착 상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착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인지 이 문제부터 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 이상 장기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는 2019년 초에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3년 가까이 지금 미국 간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미국과의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미국의 대화 제안은 술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미한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또 전략무기 한반도 반입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일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북한의 요구를 포함해서 모든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협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등 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제안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차례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정책을 펴는 것은 뭐 현명치 않은 것 같은데요. 최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상 유지라는 것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제 더 나빠지지만 않도록 관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 이런 정책은 현재 그 북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북한이 계속 핵 보유를 그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영변 또 비밀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 또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아마 그 고농축우라늄을 한 175kg 정도, 플루토늄을 한 6kg 정도 그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맞는다면은 북한이 이미 현재 한 45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2년 뒤에는 북한이 한 65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굉장히 많이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북한이 계속 이런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현상 유지는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이런. 또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그 소형화 경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이렇게 작게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미 만들어놓은 미사일에다가 이제 핵탄두를 장착하면은 사실 한국, 일본, 특히 미국에게도 굉장히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 보도에 들었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기존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계속 지금 고도화,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그 마하 10 음속이 한 10배로 가는 그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또 순항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만일 여기에다가 핵탄두를 장착을 하면은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걸 상당히 막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정책을 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하루빨리 미국 간의 대화가 재개돼서 이 문제 비핵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미국, 한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 호놀룰루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와 함께 아시아와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Together with our respective special representatives on this topic, Ambassador Sung Kim, who's here, Special Representative No, Director General of Funakoshi.
블링컨 장관은 이날 3국 장관들이 성 김 대북 특별 대표를 포함한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와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새해 초에 이미 7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규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외교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년 넘게 반복되어온 이 메시지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게다가 이 북한은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1월 중에 했고요. 또 그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유예를 그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그 조치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이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미국이 가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기존의 제재 이행에도 소극적이어서 이 북한을 추가적으로 옥죄할 그런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미국의 계속된 신호는 사실은 현상타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미한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낸 것은 5년 만의 일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와는 달리 혹시 중국 견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내심 논의 중에 또 거론이 되지 않았나, 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한 건 아닌가, 지금 이런 그 의견들도 있는데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문제 틀림없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규탄한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대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공동성명의 초점은 역시 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쪽에 그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시기적으로 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2월 7일 날 호주 또 남태평양의 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와이에 들려서 이제 그 일주일간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한국, 일본 외교장관하고 이제 그 한미일 그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 건데요. 사실상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미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지금 계속 지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외교 총사령탑인 블링컨 장관이 이제 아시아로 순방을 한 것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긴 하지만 역시 미국의 중심은 아시아 정책이 있고 또 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이것을 중시한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서 쿼드 동맹 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다지는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일본도 또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예. 한국은 이번에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담에 참관을 했습니다만은 일본과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예. 이미 지난해 연말이죠. 그 미국과 그 한반도 종전선언 문안에 이미 합의를 했고 북한과의 또 대화 방안 이런 것을 대해서 북한에 사실상 그 일종의 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이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따로 그 미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는 그동안 아마 북한과의 그 물밑 접촉, 비공식 접촉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미국에게 모종의 방안도 아마 설명을 했을 거고 또 하나 미국 보고도 지금 같은 그런 그 정책은 안 되니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는 달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위반에 따른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사실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사실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것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안보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제재도 크게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제재가 북한에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태도나 입장을 그동안 바꾸지 못한 점을 감안을 하면 제재가 갖고 있는 압박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몇 가지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눈길이 가는 예. 그런 대목인데요. 예. 이번 그 하와이에서 열린 그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12일 날 열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틀 전에, 그러니까 10일 날입니다. 10일 날에는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무부의 그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는 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아시아 대양조국장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이제 성김 대북별대표 또 일본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적 회의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예. 한국의 노규덕 본부장은 북한과 관련해서 몇몇 관여 방안, 그러니까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이죠. 관여 방안을 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온 그 외교적 언사 같은 데서 이제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그 방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한국이 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방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몇 방안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 대표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0일 2일 날 그 장관급이죠.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담는 그런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북한과의 그 관여 방안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인데요. 추측을 해본다면 한국 측이 이제 뭔가 모종의 그 대화 재개 방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일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내용을 그야말로 이것은 그 외교적 그 협의이기 때문에 그 예. 내용을 공동성명에는 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하나 거기에 더 추측을 해본다면 만일 미국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것이 아마 그 회담 이후에 북한에 전달이 됐고 조만간 이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지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혹시 북한에 이 코로나 백신을 주는 방안이 논의가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뭐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 코로나 백신 제공, 이것은 오랫동안 거론되어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말하자면 방안 중에 하나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정의용 장관도 이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북한에 제시할 그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도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그 다양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없이 백신도 하나의 방안이 됐을 거고요. 북한은 지금 사실 백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국산, 그러니까 화이자라든지 이런 그 백신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 각에서는 북한이 이 백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원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나눠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전량을 수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최우선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would imagine, as has long been the case, issues related to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icularly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이면 끝이 납니다. 이 남북 대화나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뭐 그 이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급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9일 날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됩니다. 아, 지금부터 치면 한 두 달 반, 석 달 정도 남은 그런 셈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3월 9일에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3월 9일부터는 한국의 모든 뉴스나 그 관심이 차기 대통령에게 쏠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임기가 남아있어도 영어로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임기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 없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앞으로 한 두세 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3월에는 미한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한 미북 대화의 반응 이런 것을 보이려면은 북한이 3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아마 2월 중순부터 3월 9일까지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뭐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뭐 그 이후에 내놓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앞으로 어쨌든 시간이 없는 것,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몇 달 안 남았고 이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미북 대화 이런 것에 상당히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조금 더 보태자면요. 사실 지금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가 그 시급한 것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5월로 끝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3월에 그 미한 연합훈련이 있고요. 또 1월 달이었죠. 1월 20일에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철회하는 방안을 이렇게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게 실제로 이 유예 조치를 끝내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이것을 실행에 옮겨버리면 사실 그 미국 간 협상의 판은 사실상 깨지고 상당히 위기 국면이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의 판이 미북 협상의 판이 깨지기 전에 뭔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서 이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인 거죠.
예. 자, 한편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하야시 요시마 일본 외무상을 만나서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일 첫 외교장관 회담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기시다 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예. 또 하야시 외무상도 이제 그 작년 11월에 그 취임을 했는데요. 이 하야시 외무상하고 그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이날 보면은 그 3국 간 미국, 한국, 일본 간 3국 간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이와 별도로 끝난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한 40분 가량 만나서 그 양국 간의 현안 또 인사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아마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특별한 무슨 뭐 회담을 되거나 논쟁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여기 대해서 기존 현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특별하게 여기 대해서 무슨 그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첫 번째 만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가 전개될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 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가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협력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 방식은 안 된다 그런 뭐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 세 연구소가 지난해 10월에 비핵화 협상 모의 실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 여기에 따르면은 미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대통령 등 최고위급의 관여가 중요하고 또 미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진전은 행정부 최고 수준의 리더십과 개입을 요구한다. 이것만이 교착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 실험 결과 그 나타난 현상은 이 정상급에서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실무 협상팀은 그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세 나라의 공동 보고서는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진 미북 간 정상회담이 성과가 제한적이긴 했어도 대통령 수준에서의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그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예.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핵심 그 전문가는 이미 지금의 그 국면을 깨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뭔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별도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이제 톱다운 방식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하고 협상을 하고 만나고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이제 실무 협상,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나 또는 대북정책특별대표나 이런 실무자 책임자들이 협상을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추인하는 일종의 바텀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과거 그 대통령 유세 시절에도 그런 그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꼭 그렇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 그 미국 외교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예.
상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스위스에 가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은 수시로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회담 이런 것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은 정상회담을 만나는 뭐 이런 거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식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역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려서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정상회담이고 그 바이든 대통령 나서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정상회담을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또 미국 정부에게 종전선언과 함께 연합군사훈련 동결 제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과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예, 그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문안에 대해서도 합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히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런 기류가 적지 않고요. 특히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북한이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유화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상당히 수그러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오래된 말하자면 그 논쟁점인데요. 미국 내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는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완강하고 또 일관되게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은 사실 쉽게 그 특히나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보고서는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와 별도의 맥락에서 취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네, 이런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 문제를 지금처럼 이제 미중 관계의 그 전반적인 맥락 흐름 속에서 놔두면 북한 핵과 이제 미사일 문제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주장을 내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중 관계의 그 하위에 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중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밑에다 두게 되면은 그 북한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처리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북한이 중국에 상당히 밀착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미중 갈등을 북한이 이용을 해서 북한의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을 돕는 시간을 줄거나 이런 것을 북한이 악용하는 그런 그 사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중 갈등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과거처럼 그 미중 갈등에 연계시키지 말고 비핵화 또 NPT 이런 맥락에서 다뤄야 북한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될지는 상당히 그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왔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 실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그것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그 코로나 국면에서 보면은 사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도 그렇고 특히나 한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으로 하루 1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사실상 금지하는 4단계 그 여행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 물리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미 간의 그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전에도 보면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 감염 사례 때문에 그 축소된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나 예.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서 다음 달 9일 실시되고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피해서 늦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합군사훈련이 늦춰질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한국 방문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 그 유엔의 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그 북한 인권 사항을 이제 전담하는 유엔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 17일 날 한국에 가서 그 북한 인권 단체 또 납북자 가족 단체들 만나고 또 정치인들 국회도 방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이 관리가 북한의 인권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담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 유엔에다 보고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인권과 관련해서 자료, 정보 뭐 이런 것이 많은 곳이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자료 수집차 방문을 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는 김에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그 납치된 이런 가족들도 만나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두 차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제퍼슨의 친한 동료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적대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영국 해군이 바다에서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 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4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 몬티첼로에서 자동차로 약 반시간 거리에 제임스 매디슨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매디슨은 몬필리어란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이 집에서 성장했는데요. 어른이 된 뒤에도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 있던 시간을 제외하면 일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나 제임스 매디슨은 1809년부터 1817년까지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할 때면 꼭 키 얘기부터 꺼내던데요. 그래요. 난 좀 키가 작고 왜소한 편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작을 겁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필요할 땐 목소리를 낼 줄 압니다. 난 1751년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열두 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아버지는 큰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였죠. 어렸을 땐 버지니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네, 1760년대 말에서 1770년대 초 메디슨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미국에서 독립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교정에 모여서 영국 관리의 인형을 불태우곤 했는데요. 메디슨은 정부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독립운동과 새로운 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버지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요. 영국 국교도들이 침례 교도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치인으로서 메디슨이 처음 한 일은 탄압받는 침례교 목사들을 옹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침례교도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제임스 메디슨의 자택을 관리하는 몬필리어 재단의 부회장 션 오브라이언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메디슨은 독립혁명 당시 13개 식민주 대표들의 모임인 대륙회의에 버지니아 대표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헌법의 아버지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메디슨은 미국 연합규약,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처음 제정한 헌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13개 주 대표들이 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메디슨은 전혀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 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안을 놓고 논의가 벌어져서 수정과 타협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 나온 겁니다.
메디슨은 또한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등과 함께 연방주의자 논고라고 알려져 있는 논문을 써서 미국 헌법이 비준받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헌법이 발효된 뒤에는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1조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청원권을 보장한다. 제2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군이 허가 없이 민간인 집에 거처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를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은 조지 메이슨과 함께 권리장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앞서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연방주의자 논고를 썼지만 점점 더 해밀턴과는 뜻을 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은행 설립 문제를 두고 해밀턴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메디슨은 정부에 중앙은행을 세울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해밀턴과 존 애담스의 연방당에 맞서서 메디슨은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민주공화당을 설립했는데요. 시라큐즈 대학교 교수를 지낸 랠프 캐첨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메디슨과 제퍼슨은 미국 초대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퍼슨이 대통령을 지내는 8년 동안 아주 밀접하게 일했죠. 메디슨은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루이지애나 메이블 성사시켰고요. 연방정부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메디슨이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메디슨은 대통령직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혁명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의 기반이 되는 버지니아 안을 낸 사람이고요. 제퍼슨과 같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메디슨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어떤 일이든 항상 철저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디슨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영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 영국은 또한 미국이 서부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자 여론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1812년 6월 1일 마침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다.
네, 하지만 신생국 미국은 아직 전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 군대는 영국군 앞에서 제대로 맥 한 번 못 치고 밀려났는데요. 영국군은 수도 워싱턴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백악관과 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 숲으로 피신해야 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이 매디슨 대통령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시 랄프 캐첨 박사입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전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영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넘게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자 양측에서 화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 12월, 마침내 미국과 영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앤드류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러면서 1812년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게 된 겁니다.
John Adams가 그런 말을 했죠. 매디슨 행정부는 이전의 새 행정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을 단합시켰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전쟁을 벌이고 싸운 경험이 미국을 더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군과 의회, 행정부 관리들이 모두 할 일을 했고 그 결과 국가 통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1812년 전쟁에서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매디슨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매디슨 전문가 숀 오브라이언 박사의 설명입니다.
아마 대통령으로서 매디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전시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갔다는 걸 겁니다. 영국을 완전히 패배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전쟁에서 살아남았고요. 미국 헌법 역시 살아남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디슨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그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전례를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참 많은데요. 매디슨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공화국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전쟁 시기에 미국을 잘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임스 매디슨은 행정가라기보다는 입법가로서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가라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매디슨은 늘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못 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랄프 캐첨 박사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따르는 정부를 세우는 게 매디슨의 목표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따름으로써 국가를 효율적으로 잘 통치하고 점점 국가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기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매디슨은 생각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항상 노력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를 만나봅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기업들이 달러와 파운드화 거래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계획은 규모 면에서 1945년 이후 유럽 내 최대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감행될 시 러시아에 부과할 제재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기업들의 파운드화, 달러화를 이용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조처는 러시아에 매우 매우 강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존슨 총리는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만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고 19일 촉구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넨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오직 외교적 경로만 계속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반군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19일 자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군사적 분쟁이 어느 때든 가능하다라면서 독일 국민들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제한된다라면서 제시간에 떠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독일은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외교부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루간스크, 도네츠크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지체 없이 떠날 것을 공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체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프랑스 외교부는 권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략군이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번 훈련에서 전략군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상황실에서 훈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전략군의 연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15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중국 신장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독일 미넨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중국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사는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프 대표는 그간 인권 유린 문제가 제기된 중국 신장 지역 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과 여타 소수 종족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를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몇몇 나라와 함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호주 국방부가 19일 비난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7일 P-8 초계기가 호주 북부 수역에서 비행 중에 기체에 누군가 레이저를 쏘고 있는 것을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레이저 발사는 안전에 큰 위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전문적이며 불완전한 군사적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라며 이런 행위가 호주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저를 비행기를 쏘면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2월 20일 일요일 BOA